한국은 요즘 경기가 참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업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이 취업이 힘든데요. 이런 때에 서점가에 가면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고 경제가 침체될 때 서점가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로 이게 성공에 관한 책이나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이뤄보려고 그런 책들에 탐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와 상관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에 한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자기 관리와 성공에 관한 책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대표적인 것이 시테크와 제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시테크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희한한 조합인데요. 한자 말과 영어가 플러스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란 말은 시간할 때 시자고요. 테크란 말은 테크놀로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시테크가 뭐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몇 권을 읽어봤는데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긴급한 거예요. 이게 시간 관리의 두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고 급한 것,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낼까요? 통계에 의하면 중요하지 않고 급한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급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에서 주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건강이죠. 건강은 별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을수록. 두 번째는 경건 훈련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죠. 독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데 급하지 않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급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책들의 조언입니다. 또 하나 성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재테크예요. 이것도 한자하고 영어가 합친 말인데요. 재물, 재에다가 테크놀로지 할 때 테크가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죠. 돈을 번 다음에 과거처럼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투자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방법을 현대에 맞게 모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공에 있어서 시간관리, 시테크, 재산관리, 재테크가 우리 현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 두 개만으로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테크를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추가할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미닝풀한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보다 재산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관리입니다. 디렉션, 방향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방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그 방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시간 관리를 하고 열심히 재물 관리를 해서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뭐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죠. 그 길,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시간 관리를 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을 바랍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사고 저축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점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다람쥐가 빠르게 쳇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람쥐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정말로 쉼 없이 다람쥐를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다람쥐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쉼 없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람쥐의 삶이 결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없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쳇바퀴만 돌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게 의미 있는 삶인가요? 열심히 살죠. 하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정하는 것, 자신이 가야 할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가는 여정을 알 수 있고요. 최종적인 목표가 보여야지만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얼마큼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최종 목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나오죠. 푯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al로 번역되어 있어요. goal, 목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푯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골,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릭 오레 목사님이 쓰신 책인 Purpose Driven Life가 한때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도 북클럽에서 이 책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는 살죠. 그런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방향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의미 있는 삶, 미닝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목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있고요. 중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고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의 단기 목표가 뭘까요? 진학이겠죠.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기 목표예요. 그러면 중기 목표는 뭘까요?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것이겠죠. 커리어를 쌓는 거겠죠. 집을 장만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장기 목표는 뭘까요? 노후 대책이죠. 펜션을 들고 리타이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장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를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학이나 결혼이나 직장이나 은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푯대, 골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최종 목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 애티튜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푯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동사가 동시에 쓰였죠? 달려간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바울은 최종 목표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최종적인 고을을 정했다면 그냥 설렁설렁 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추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자가 먹잇감, 짐승을 보면 추적하잖아요. 그게 원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ss on toward goal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ss on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라톤의 최종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들입니다. 만약 달리긴 달리는데 최종적인 결승점을 모른다면 아무리 잘 달려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라톤은 무의미한,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말한 푯대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달려간다고 했을 때 그 달려간다의 목적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이 세운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라고 하면 내가 세워서,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게 생각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푯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로 나에게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푯대의 내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Taken hold of 된 것을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능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운 비전,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누가 세워준 목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전공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이루려는 꿈이 아니라 그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푯대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나에게 준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쫓아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이루려는 야망이나 내가 이루려는 성취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푯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입니까? 무엇에 잡힌 바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잡힌 바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우리의 목표고 푯대인데요.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heavenly call of God in Jesus Christ.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것이 곧 소명이에요. 그것이 곧 콜링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년 시기에, 어떤 분들은 장년 시기에, 어떤 분들은 노년 시기에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콜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민으로 이곳에 오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오게 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메디슨 한인장로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사랑방으로 모이게 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솔직히 저는 위스칸신이라는 출을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눈에 보이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7년 전에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어요. 청빙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빙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목사 최종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가 이 교회에 7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온 이유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차는 청빙위원들이 모였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헤븐리 콜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목회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부르시면 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메디슨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목사인 저를 만나고 여러분의 동료인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는 어드미션을 받아서 왔겠지만 그 비하인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촌에서 지내는 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개인적인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콜링이자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소명이 뭘까요?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저의 소명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성도가 되게 하고 믿는 자를 더 성숙한 교인으로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제게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저는 말씀 볼 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제게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힘들지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엔지니어를 공부하든 영문학을 공부하든 경영학을 공부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을 발견해야 되고 그 소원을 발견했다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자업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에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커리어라면요, 또 다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소명도 또한 있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해서 일하는 것, 섬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원,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아직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마라톤 경주와 같은 삶의 끝에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경주에 상이 있잖아요. 올기간을 씌워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내가 공부하는 전공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어떤 그런 비전과 소명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메디슨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 그 비전을 발견한 분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워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먼저 나에게 표대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표대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 소명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혹 없다면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메디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결성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급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